성경은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난 것은 세 부분의 배경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미디안으로 도망하기 전까지는 40세까지는 이집트에서 살았고요. 40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40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기록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80세까지의 기록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전부입니다. 그 두 장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80%가 됩니다. 그렇다면 출생 이후 80세까지의 기록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2장 끝부분이 전부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모세를 회상하면서 기록된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 몇 절에만 모세의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는 독특하게 40세 때 모세가 믿음의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40세 모세의 믿음의 결단에 대한 조금은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모세의 결단과는 조금 다르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0절과 2장 11절 사이에는 4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때의 나이가 40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7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40세 되었을 때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폭행당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애굽 관리자가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고 치며 핍박을 하죠.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는 뒤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그 단어와 계속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때리며 학대하며 노동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치 몇 주 정도 나오게 가볍게 위협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쳐서 죽일 정도로 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생각에만 머물렀던 동족을 향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12절에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관리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죠. 재미난 건 애굽 사람을, 이 애굽 관리를 죽이기 전에 모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좌우로 살폈다라는 것은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동이죠. 이 행동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행동이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의 평가에 의하면 모세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작정을 했으면 좀 떳떳해야 되는데 좌우로 살폈다라는 모세의 행동을 통해 뭔가 당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그럴게요. 아마도 오늘 모세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여봤을 겁니다. 어떤 명분에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죠. 또한 이집트와 같이 문명이 발달된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분이 노예거나 포로가 아닌 이상 동족끼리, 이스라엘 이집트 백성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을 법적으로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좀 특이한 것은 모세가 죽인 다음에 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하죠? 모래를 파서 시신을 감춥니다. 이 말은 자신의 행동이 탄로가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모세는 법정 용어로 하면 시체 은닉까지 합니다. 좀 여기까지 종합을 한번 해보면요. 모세는 청년의 때 어느 순간 자신이 야훼,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압제 속에 맞아가며 고된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언젠가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리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동족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관리를 때려서 죽인 다음에 시신을 감춥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이집트 이 관리를 죽인 행동은 아마 치밀한 계획 속에서 벌어졌다라기보다 그냥 마음속에 있던 행동이 조금은 급하게 발현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타를 당하며 일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노예들이죠. 동족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몇 절 나옵니다. 이집트 관리자를 이제 모래에 묻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반복된 행동은 마치 모세가 할 일이 없거나 너무 심심해서 아니면 또 우연히 이스라엘의 동족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모세의 분명한 마음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동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싸우다라는 말이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서로 죽일 듯 폭력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추측해보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죽일 만큼 때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구타하고 있는 그 가해자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립니까? 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14절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겁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말한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났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맺음을 짓습니다. 14절 15절은 모세의 솔직한 마음과 그에 따른 한 행동을 보여주죠. 두려워했고 도망을 갔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신분은 이집트 왕자입니다. 절대 군주 그 다음 위치에 있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법에 따르면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노예를 죽인 후에 말을 듣지 않아서 죽였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합법적이 되는 것이 이집트 법입니다. 떳떳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자 모세는 눈치를 살폈고 그 일이 탄로나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인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 관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집트 관리를 죽인 이유가 이스라엘 노예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으로 모세는 자기가 이제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탄로가 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노예를 살리려 이집트 관리를 죽입니다. 이 모습을 조금만 확대 해석하면 정치적 반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발란은 누가 되었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의 신분이 밝혀지고 이집트 노예들을 선동하여 이스라엘 노예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몰아가면 꼼짝 없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했고 모세가 급히 다급히 도망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단순히 살인죄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정치적 반역죄로 이 살인죄를 써서 모세는 도망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모세가 미디안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라는 말이 어떤 미디안이란 동네라는 개념보다 이집트인과는 다른 민족, 미디안족으로 도망갔고 이집트의 법, 정치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는 곳이 왕궁에서 노숙으로 바뀌어집니다. 매일 기름지고 부족하지 않게 제공됐던 식사도 이제는 본인이 길을 돌아다니면서 찾아 먹어야 되는 거린이 됐습니다. 왕궁에서 모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죠. 성경에 조금 더 보니 모세가 우물가 곁에 머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있는 곳엔 먹을 것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정말 하루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과 히브리서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구원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너무나 비참한 꼴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서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친구도 가족도 없이 홀로 미디안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세입니다. 전 너무 억울하고 우라가 치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다가 괜히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봤는데 정작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화가 나고 분노를 하죠. 구해줬는데 보찜 내놓으라 한다. 그럼 모세는 조금의 손해가 아니라 반란자의 살인죄까지 구형돼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온 도망자이자 거짓 신세가 됐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여 모세를 거부한 거잖아요. 모세는 믿음의 행동을 한 거고요.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목숨은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고백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고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화가 분노로 변하고 분노는 좌절과 절망으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의 그 총평, 사도행전의 총평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때 모세가 행동했을 때, 마음을 품었을 때 모세의 행동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제 인생을 던지겠다라고 여러분 혹시 몇 번 다짐했습니까? 저는 한 2만 번 다짐했습니다. 우린 수도 없이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던 신앙의 훈련 잠깐 멈추고 기도 꾸준히 가던 것 멈추고 성경 꾸준히 읽던 것 잠깐 멈추고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젠 기도보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왜 더 안 좋아지고 왜 인생을 살면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더 많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조금씩 더 살면 문제는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기도고 불평이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서 여러분 모세한테 비참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했지? 내가 왜 쓸데없는 짓에 나섰을까?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결국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한 장만 넘어가면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에서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계속 핑계댑니다. 전 안 돼요. 전 못해요. 전 말도 잘 못합니다. 모세의 자존감은 바닥에 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모세는 매일 후회하고 매일 이불킥 하면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참고 다르게 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왜 그때 내가 그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 이집트 관리를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할 걸.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데 그 끝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럼 미디안 광야에서 그럴 수 있는 게 그럼 하루 종일 힘들고 짜증나는 일상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왕자였습니다, 왕자. 요즘 말로 말하면 손에 물 묻지도 않고 지하철 한번 타보지도 않았고 차 문을 자기 손으로 한 번도 열지 않아도 될. 근데 매일매일 이제 미디안에서는 가축을 쳐야 되고 젖을 짜고 물을 먹이러 가야 되고 뙤약볕을 맞아야 되고요.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좀 구질구질한 일상이 계속되는 거죠. 소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나름 믿음으로 내린 결단의 결과가 고된 광야에서의 삶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누구도 찾아오지도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모세의 순수하고 선한 믿음의 결심과 행동에 하나님은 너무 비참한 결과를 주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긴 비참한 인생을 모세에게 살게 하셨을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살게 하실까? 답부터 말하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은 머리의 신앙이 아닌 몸으로 겪는 신앙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십니다. 이 디투어,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으로 영어를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프랑스에서 유래한 영어인데 막다른 길, 그래서 우회하라, 돌아가다라는 일상 용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을 할 때 다른 것 가지지 않고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휴대폰에 구글 지도가 있거든요. 다른 거 몰라도 구글에 위치 입력하고 지도 보고 길을 찾아가면 거의 100이면 100 찾아갑니다. 예전에 이탈리아 베니스라는 곳을 좀 여행을 했을 때 거긴 진짜 굽이굽이 골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고 길을 찾다가 한 모퉁이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참 들어갔습니다. 도착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제 앞에는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뭐 방법이 있나요? 다시 왔던 길을 한참을 돌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코너에 한 친구가 들어갈 때도 있었는데 나오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디투어. 야, 거기 막달았다. 너 돌아가라. 아마도 그 친구도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지. 근데 여행객들이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계속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이제 길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어떤 유적지나 기념 그런 지역이 그 길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출애굽기였는데 딱 이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막혔으면 돌아가라. 돌아가면 된다. 아니,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살면서 벽을 많이 만나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벽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만만해 보이는 작은 벽도 있고요. 좌절감을 느끼게 할 만큼 높이 높은 크고 웅장한 벽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벽을 뛰어넘거나 부서서만 가야 된다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과 홍해를 갈라야 됩니다. 어떤 벽도 부수거나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만나는 많은 벽들은 무조건 다 깨부수거나 뛰어넘으라고 주신 벽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벽을 그대로 두신 채 우리의 삶을 우회시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라. 마치 모세처럼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의 인생이 삶이 모세에게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후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역이 맡겨졌을 때 철부지같이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을 못 지나갔을 겁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이 지나온 40년의 미디안 광야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생각났을 겁니다. 어쩜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조금 14장, 15장 보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 시절들을 그리워하며 후회하고 불평만 하잖아요. 왜 힘든 이곳으로 탈출시켜가지고? 그럼 모세는 안 그랬을까요? 그럼 모세는 노예가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던 왕자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을 걸. 진짜 쓸데없는 짓을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도 많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왜 괜히 했을까? 내가 거기로 괜히 왜 갔을까? 내가 선교를 왜 갔을까?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좋은 마음으로 갔고 하나님 기도하고 은혜 받으러 갔는데 왜 나는 다치고 몸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는가? 에이, 그 돈으로 놀러 나갈 걸. 또 신앙생활 묵묵히 열심히 하다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비교하고 판단하면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억울하고 불평이 이어지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의심과 불평을 하지만 계속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다 팽개치느냐. 여러분, 모세도 왔다 갔다 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없는 모습에 말도 되지 않는 불평과 불만에 보듬고 다그치고 대신 기도하고 때로는 화도 내면서 그 길을 걷는 신앙의 맷집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광야를 걸어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모세는 뭘 했습니까? 목축업을 하죠. 목축업은 때에 따라 이동합니다. 물 따라 이동합니다. 텐트 치고 걷고 치고 걷고 반복하는 생활이 40년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모세는 텐트를 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궁에서 살았는데 무슨 텐트입니까? 왕궁에서 모든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살을 왕궁의 벽돌이 막아줬는데 무슨 텐트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시면 왕궁이 으리으리한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텐트를 어떻게 치고 어디에 쳐야 모래바람을 잘 견디는지 모세는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요. 말로만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고스란히 광야를 몸으로 겪은 리더로 성장을 한 거죠. 미디안 광야 40년이 없었더라면 40년간 왕궁에서 대접받고 살았던 모세는 진정 낮아지지 못했을 겁니다. 혈기왕성한 믿음은 있는데 몸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살았던 왕궁에서 살았던 40년만큼 너무 힘들고 비참하지만 미디안에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돌리시는 거죠. 그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에서 살아내니 여러분 이제서야 모세가 그렇게 힘들게 고되게 노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동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참 독하지 않습니까? 진짜 독합니다. 독해.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작정하시면 무지막지하게 독해집니다. 무지막지하게. 구약 성경을 읽고 아니 신약에서도 여러 사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너무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돌리십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예배 드려야지를 2만 번 외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외치고 한 번 몸으로 나오는 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머리로 기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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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머리로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가 아니고 그 생각 안 하고 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광야로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으로 그 몸이 되도록 신앙을 경험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모질게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길이 있으면 가고 막혀 있으면 좀 멀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순종의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돌아갈 때는 기쁘지 않습니다. 힘들고 눈물 나고 한숨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돌아가는 모습은 엄청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왜 막혀 있는지 너무 묻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계속 막힙니까? 너무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세도 여러분 40년 지난 후에 하나씩 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토록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는지. 아 텐트는 여기 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광야에서는 아 이렇게 인도하는 거구나.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스타일은 빨리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 그냥 진작에 포기하시고 다른 기도 하세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아 왜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을 막아서 이쪽으로 돌리셨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아, 나를 왜 그때 실패하게 해주셨는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조금 옛일을 생각하면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주셔서 그 힘듦을 주셔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를 막으셔서 또 막으시고 또 막으셔서 이렇게 돌리 쉬는데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벽이 있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뛰어넘게 해주시고 벽을 부숴주시옵소서. 그런데 또 한편으론 하나님의 뜻을 하면 하나님 돌아가는 길을 준비하셨으니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도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는 실패가 없거든요.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또 막히면 또 돌아가면 됩니다. 또 막히면 또 돌아가면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변함없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계속 주시하십니다. 원망, 불평해도 주시하시고요. 그러자 40년 지난 80세,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시잖아요. 미디안에서의 40년이 이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40년을 버티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돌고 돌고 돌다가 결국은 인생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섭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그때 깨닫고 고백할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벽이 희미했던 것이 환해져서 그때야 모든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작은 믿음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벽이 있으면 부서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안 부서지면 돌아갈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도 해보고요. 우리 말씀 한 절을 읽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모세는 하나님께 갑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모세의 고백이 돌고 돌아서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의 삶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사망의 눈
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